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사람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그 수양회 때 되면은 이 리얼 스토리 를 하죠. 오늘 저녁에 거창에서 했는데 거창 그 리얼 스토리 보면서 목사님들이 거창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거창스럽다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저희 한박교회도 이렇게 월요일 날 리얼 스토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얼 스토리 막 하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밑에서 이제 모니터로 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제목이 그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부모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 애가 막 말 안 듣고 깽판 부리고 깽판 지고 막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야 저렇게 애가 말 안 들으면 어째 살겠노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형제님 댁에서 장년회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 형제님 댁에서. 그래 이제 그 형제님께서 월요일 날 자기 딸 리얼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막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실제 우리 딸이 사고 친 것에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그 리얼 스토리에 나온 내용은 실제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막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야 진짜 참 저렇게 힘드셨구나.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이렇게 시내를 대전 시내를 찾아다니면서 딸을 찾아다녔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벽 4시쯤 돼가지고 공원에 딱 갔는데 더 멀리서 막 울었대요. 이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기골이 진짜 장대하시고 키도 크신 분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울고 있었답니다. 또 이제 이 아버지는 도청 공무원인데 그 도청에서 충남 도청에서 만든 도립대학교가 있어요. 그 도립대학교를 전체 이제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 딸은 참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4시에 너무 힘들어 우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딸 또래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인데 둘이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쪽쪽 빨면서. 그래가지고 아휴 저것들이 참 딸을 생각해봤대요. 아, 저 부모도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이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자기 딸이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담배가 그렇게 맛있냐? 쪽쪽 그렇게 아주 맛있게 빨고 있더라는 거죠. 이 딸을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아파트인데 아파트 현관에서 이제 이불을 깔고 잤대요. 밖에 이 딸이 나가려면은 아빠를 밟고 넘어갈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 현관에 그 거기 이제 이불을 깔고 잤는데 새벽 3시인가 됐는데 딸이 아빠를 밟고 지나가더래요. 바깥으로.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좀 포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핸드폰 요금이 한 번은 달에 2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그때 뭐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맞벌이 벌어가지고 한 사람 월급만큼 이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눈물로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아이를 우리 링컨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1년 전에 그런 상태였는데 1년 동안에 우리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아지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나오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은 이 부모님은 천국이 따로 없다. 야, 요즘 천국이다. 그리고 뭐 구원 받았지. 하여튼 뭐 딸들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애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마침 국제중학교가 생겨가지고 국제중학교 보내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무슨 뭐 고민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아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핸드폰 요금 한 200만 원 나오면 어쩔 거예요. 거기 뭐 방값밖에 안 되는데 그 학교 실제 수업료는. 그리고 또 우리 링컨 학교 국제중학교 하면 핸드폰만 못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돈 벌어주는 거예요.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장년들은 그거 듣고 또 아,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좋은 일도 많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더라고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을 짓고 한 4년 전에 예배당 지었는데 그때 이제 워낙 큰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빚이 좀 있어요. 빚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자만 내다가 작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됐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 재정 맡은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우리가 2012년도서부터 원금 갚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에 세 배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세 배를 매달 짊어져야, 이렇게 7년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원금이 다 갚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근데 뭐 대비할 게 있어야죠. 뭐 대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 한 2월 달쯤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이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 저희는 이제 대전 충청은 러시아 유럽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4월 달에 5월 달에 러시아 캠프, 6월 달에 유럽 캠프, 또 뭡니까? 이제 7월 달에는 한국 월드 캠프, 우리 또 부산서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 대전서도 이제 하루 하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또 수양회, 또 9월, 10월은 대전도 집회, 이렇게 쫙 금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해야 되는데, 작정을 우리가 하자! 한꺼번에.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작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작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 캠프도 하고 유로 캠프도 했는데 그 1년치 작정인데 반년 살았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뭐 어디 다른 데 쓴 건 없고 다 복음 위에 썼는데. 그래가지고 한 7월 중순쯤 되니까 교회에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7월 31일 날 우리가 원금을 갚는 날입니다. 원금이 이제 좀, 그 달에 내야 될 원금은 좀 많았어요, 돈이.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교회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7월 31일이 월요일인데 수양이, 1차 수양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수양이나 올라가서 편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십시오. 뭐 목사님 계셔야 뭐 도움도 별로 안 되고 빨리 올라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수양에 올라왔습니다. 1차 수양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수양에 이제 저녁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한 10시 반쯤 돼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 오늘 하루 사이에 그 물질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빚을 잘 갚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한밭교에 오래 있었단 말입니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은 파악이 딱 돼요. 딱 그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제는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작정하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거의 그 짐작이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길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에 저녁에 물질이 다 됐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그 기뻐가지고 그런 느낌 구원받고 한 5번, 6번밖에 안 되는데 한 30년 동안 이 등줄기 있잖아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서 3일쯤 지났는데 우리 교회 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버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버스를 3년 전부터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산다고 작정해놨는데 뜰 딴 데 다 써가지고 결국은 버스를 못 사고 3년째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뭐꼭 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에 10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 딱 내고 이제 버스 값은 1억 7천이에요. 100만 원만 딱 내고 그럼 이제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계약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 하필 8월 초에 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버스가 나왔다니까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계신데 아유 우리 버스 나왔는데 혹시 우리 버스 누가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3개월 전에 계약했는데 그리고 지금 나왔으니까 프리미엄 조금 붙여가지고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 지역장 목사님 중에 저쪽 그 H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 그 대전에서 사가지고 넘기는 거니까 중고값으로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지. 근데 정말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기아차를 우리가 샀는데 기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까지 버스 안 찾아가면 딴 사람한테 계약금 띄고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그 기아 광주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까지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이거 보니까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뭐 이건 이번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어디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오후 2시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버스값이 점심때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점심때 갑자기 1억 2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아니,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이야 이게 웬일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렇게 물질 드릴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하여튼 제가 참 이렇게 버스가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다 말고 이제 우리 안박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있잖아요. 그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일요일 날 일요일 예배 때 내가 절이라도 한번 할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진짜 참 이번에 버스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절이라도 하고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기사 형제가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간증하는데 뭐 버스를 가지고 오는데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같이 내리는 축복 그러면서 뭐 되게 좋았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 대신에 제가 큰 절을 한번 올리겠다 하면서 이제 딱 이 중앙에 나와가지고 절을 딱 하더라고요. 큰 절을.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전했다고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버스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등록세 내야지, 또 보험 들어야지, 커튼 달아야지, 뭐 카시트, 또 뭐 하부 뭐 코팅하는 거, 또 테레비 다는 거, 후방 카메라 다는 거, 뭐 한 2천만 원 더 들어요. 그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2천만 원 더 드는데, 아 그거는 있잖아요. 뭐 어디서 돈 아무도 낸 사람도 없고 누구 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절로 한 며칠 만에 내가 코팅 밑에 코팅 그거 내가 하겠다고 TV는 내가 달겠다고 커튼은 내가 하겠다고 다 이래 돼가지고 저절로 돼버렸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내가 떡 해오겠다고 잔치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떡 해오고 또 뭐 집사들만 한번 회식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버스 샀다고 또 집사들 또 모여가지고 회식 한번 하고 또 버스 샀다고 또 장로님들 또 모여가지고 또 회식 한번 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했어요. 그 제가 이제 야, 그 버스를 사고 이렇게 기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버스가 그게 복덩어리더라고, 그게 보니까요. 왜냐면 그 버스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버스만 보면 저절로 기쁜 거예요. 저절로. 이야,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대전도 입회도 하고 잘했어요. 대전도 입회도 하고 또 구원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대전도 집회 끝났는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우리 11월, 12월, 1월 또 막 상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날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행복할까? 예? 이렇게 앉았는데, 쫙 앉았는데, 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계속 큰 부담이 많으니까 자꾸 광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원금 상환합니다. 이번 달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기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늘 광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행복할까?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할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데?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아니, 끝도 안 보이는데? 진짜 행복할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돼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 그 말씀이 딱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워 주시는 이 멍에 이거 가벼운 거구나. 이거 피하면 오히려 무거워지고 이걸 피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여러분 가볍고 우리가 행복하면 마귀가 배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떡하든지 사실이 아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무겁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실제와 다른 생각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다 네가 짊어져라. 피하지 마라. 다 짊어져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걸 메고 있으면 그걸 메면 나로서는 이걸 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메어보면 가벼워진다. 절대 무겁지 않다. 가벼워진다. 아, 이제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아, 이거 가벼운 거구나. 하나도 무겁지 않구나.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 짐을 짊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확실한 건 뭐냐면요. 진짜 확실한 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보면은 예배당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다 집이 커졌어요, 성도들이. 분명히 빚도 많은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 집이, 장년들이 집이 다 커졌어요, 집이. 그리고 차도 다 좋아졌어요. 애들도 속썩인 애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급격하게 애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요, 급격하게.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장년회를 하거든요. 장년회인데 작년들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작년들이 수가 많으니까 집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회를 하려면은 한 50명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작은 집이면은 작년회를 못해요. 큰 집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작년들이 이제 집을, 큰 집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맘먹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작년들, 거의 대부분 작년들이 큰 집을 얻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제 금년이 딱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칸타타 때 복음 전해라,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복음 앞에 일하자. 작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충북 사대부고라고 이제 거기 목사님께서 가셔서 교장 선생님한테도 복음 전하시고, 그 교장 선생님이 또 주변에 있는 그 중학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들 몇 분 데려오셔가지고 바로 목사님 복음 전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한 두세 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청주에.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야, 자네는 이제 나만 하지 말고 자네 같이 하자, 좀 다니면서 해라.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고등학교마다 자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칸타타 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교장 선생님들을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칸타타 때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20명쯤 왔어요, 저희 칸타타에.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중에 8분, 그 사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들 5분하고 그 사모님 3분하고 이렇게 쫙 불러놓고 바로 복음을 전하셔서 성경 딱 펴가지고 바로, 처음 본 분도 계시고 한번 본 분도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8분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저절로 막 이거 좀 남겨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딱 저희 또 그라샤스 음악학교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나. 제가 음악학교 선전을 좀 해야 되만 합니다. 왜냐면은 음악학교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악학교를 알면 진짜 음악학교 많이 보낼 텐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학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전 우리 음악학교에서 음악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음악 캠프를 하는데 국내외 정상급 교수들이 35명이 참가하고 계세요, 교수들만. 35명. 근데 쫙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그 교수님들,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교수님들이 제일 음악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은 뭐 우리 전 세계에서 바이올린 제일 잘하는 분, 비올라 제일 잘하는 분, 첼로 제일 잘하는 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이제 교수들이 뭐 저 대전 시골에서 하는 음악 캠프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 온 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캠프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캠프라고, 이런 캠프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막 그 러시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음악가들 보니까 이 교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 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야 바이올린 소리 너무 바이올린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 이번에 처음 느꼈다 하고 막 그러는 거 애들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죠? 들어보면 대번에 느낄 텐데 안 들어봐서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제 아내도 별로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사실 음악을 들을 줄 잘 모릅니다. 피아노도 뭐 잘 친다는 건 빨리 막 치면은 야, 잘 치네, 빠르네, 그러면 손가락 안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이제 뭐가 잘 치는 건지, 뭐가 뭐 좀 못 치는 건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잘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그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우리 그 음악하는 학생들이 어제 이제 그 뭐 러시아에서 는 빠뽀뿐가? 뭐 빠뽀뿌라는 그 빠뽀비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한대요. 그분이 다 뭐 연주를 뭐 잠깐 한번 해주는데 막 깜짝 놀라면서 이야 바이올린이 저렇게 아름다운 악기인 줄 처음 알았다고.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음악 그 학교 그라샤스 합창단하고 음악학교 학생하고 또 이제 중학생들 음악하는 중학생들하고 해가지고 한 300명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걸 12조로 조를 나누는 거예요. 한 20명씩 한 조에. 그러니까 12조로 조를 다 나눠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라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 갔어요. 전국을.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또 두 번째 또 다 갔거든요. 고아원 뭐 양로원 할 것 없이 다 찾아가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팀에 딱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피아니스트하고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한 팀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그 팀에 속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오늘 비 많이 왔잖아. 하루 종일 비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면은 그 진행부에서 그 절대 그 자가용 타고 가면 안 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비옷을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비 오는데 다 비옷 1,000원짜리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걸 입고 악기 짊어지고 버스 타고 이제 막 고아원 가고 이제 양로원 가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20명씩.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비올리스트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따라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야 한국 버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연주해주고 그 한 뭐 고아원들 이런 데 가면 한 50명씩 60명씩 이렇게 있는데 연주해주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 팀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발표하고 어제 저녁에는 아카펠라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 팀이 이제 한 20명이 아카펠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피아노 하는 사람도 있고 바이올린 사람 있는데 또 아버지 뻘 되는 또 그라샤스 합창 단원도 있고 저기 자기 딸 뻘 되는 중학생도 있고 근데 같은 팀이 돼가지고 아카펠라 함께 만들어서 이제 12팀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최현수 교수님 우리 할 때마다 늘 와서 노래 불러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쫙 심사위원으로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신데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그 훌륭한 심사위원들은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뭐라 하냐면은 그 아카펠라 어제 딱 들으시더니 이 음악회가 이 콩쿨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콩쿨이라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자유로운 음악,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 아, 이건 정말 처음 느낀 느낌이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합창단하고 이렇게 그 학생들 보니까 참 제가 이제 그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저렇게 내가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함께 어울려가지고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진짜 이 대전이 바뀌어도 진작에 바뀌었을 거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많은 걸 주셨구나. 이게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걸 주셨구나. 그래 이제 그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음악학교 와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외부 교장 선생님들이. 야,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교목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자기 학교에서 고3들한테 강연 한 번씩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에 여섯 군데나 다녔어요. 우리 동네 고등학교. 이렇게 모아놓고. 가서 이제 막 복음 전,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종교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 하면 되지만은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교장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애들한테, 야, 우리 같이 대전 사는데 길에서 나 만나면 인사해라. 예, 그러고. 야, 이거 진짜 좋다. 아, 왜 이렇게 진작 못했지? 목사님께서, 야, 자네들, 나만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자네들 또 같이 해. 같이 다니면서 계속 매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저기 청주에 가면은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소년원인데 여고생들만 모아둔 소년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투모로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요청이 돌아가지고 거기 한번 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근데 이제 그 할 때 이제 우리 댄스 팀 강릉 링컨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천안에 우리 학생 캠프를 마침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릉 링컨 댄스 팀을 데리고 이제 그 소년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고생들 한 80명 정도가 거기 이제 죄 짓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다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 교도관들도 여자들, 다 여자들만 있는데 댄스 팀 중에 8명인데 남자 4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걔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와! 아이 귀여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이렇게 가면은 군대 가면 여자들 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야, 또 거기 가서 남자들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나는 처음 봤어요. 애들이 막 와,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마음 다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인드 강연 하는데 이건 뭐 마인드 강연 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이 말 하다가 도저히 그 말만 하고 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죄 없다 그랬어요. 죄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대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 왜 지금 이러고 있었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그 이제 그 마하나임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수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자네도 교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네는 사도행전 담당 교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도행전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어요. 꼼꼼히. 그 전까지는 대충 읽었는데 꼼꼼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 배운 게 있단 말입니다. 배운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사도행전을 뭐라고 가르쳤을까? 다른 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들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점 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좀 서점에 보내가지고 책을 야 두 권만 좀 사와 봐라. 사올 때 한국 사람 거 절대 사지 말고 외국 사람 거 사. 그 외국 사람이 적어도 그 책을 낸 지 50년 이상 된 거. 그거 한번 사와봐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두 권을 딱 사온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에서. 유명한 책 두 권을.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근데 이제 그걸 읽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한 절반 정도 읽어봤거든요. 책 한 권을. 절반 정도 읽어봤는데 아니 좀 시시한 거예요. 좀 시시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우리 선교회에서 또 우리 이렇게 안에서 우리가 직접 복음 전하면서 우리 선교회 아프리카 막 선교 또 남미 선교 또 이렇게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생동감 있는 이런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너무 놀랍구나. 그래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이게 우리만 못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탁 쳐다보시더니 자네는 나한테만 제대로 배우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님을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었지만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배울 걸 못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것들, 주신 말씀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밀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모든 걸 주시고 우리 교회 앞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니까 그 사도행전 교회가 한 번도 평안하게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살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길이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은 모래바람밖에 없거든요. 끝없는 모래바람. 그러나 계속 하늘에 감추어진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하늘에 만나가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매일 내려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매일 새로운 문들을 열고 계시더라.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놀랍다. 오늘은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그 한 애들 한 60명쯤 되는데 우리 그 합창단들이 가가지고 연주하고 하니까 애들이 미칠락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애들 고아 애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애들이 예쁘게 생겼는지 조만한 애들 한 3살 먹은 애들서부터 14살 먹은 애들까지 쫙 있는데 애들이 막 바이올린 연주 듣고 첼로 듣고 피아노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애들 붙들고 줄 이 복음이 있다. 야, 너희들 이 복음 들으면은 너희들 불행했잖아. 그런데 단번에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여고 그 소년원에 갔는데 그 교무과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온 애들은 100% 결손가정입니다. 100% 결손가정이라고. 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이라는 거죠. 불행한 애들. 근데 걔들을 보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만 나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집에 딱 갔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자란 거하고 없는 건 틀립니다. 그냥 대충 보면 모자라지만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이 모자란 상태는 좀 아껴 먹으면 되지만 없는 상태는 길이 없는 상태거든요. 방법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이 차갑고 냉정하고 좀 쌀쌀하고 또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여자여 물 좀 주세요. 아니죠. 그죠? 여자여. 여자여. 돈. 아니,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죠? 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버릇없게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건져내실 구덩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못 풀 문제가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왜 너 그 하나님 믿지 않지? 야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사자굴에 빠져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입을 쫙 벌리면 그냥 한 입에 우리 이 대갈통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머리통. 그래가지고 그냥 쫙 씹으면 그냥 와작 씹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로 내 앞에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나를 향해 막 달려드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어려움. 목사님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 건져내시더라. 왜 넌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야, 네가 어려운데 다니엘만큼 어려워? 아니잖아.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는데 왜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뭐 사자가 앞에 있든지 뭐 불에 빠졌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텐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은 평안하지만 나는 불행하고, 예수님은 기쁘지만 나는 슬프고, 예수님은 충만하지만 나는 늘 공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집에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이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난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왜? 아무도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딱 보면은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에서 보니까 살찐 일곱 소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빼빼 마른 일곱 소가 또 올라옵니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꿈이 깨어가지고 다시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충실한 일곱 이삭이 올라옵니다. 잠시 후에 동풍에 마른, 바싹 마른 일곱 이삭이 올라옵니다.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그 꿈을 꾸고 바로가 번민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왕이 먼저 본 살찐 일곱 소는 이제 이 나라에 임할 일곱 해 풍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일곱 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마른 일곱 소는 일곱 해 흉년을 의미합니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켰다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지금은 풍족하더라도 이후에 올 어마어마한 흉년 때문에 그 풍년의 기쁨이 다 삼키워질 것입니다. 흉년이 풍년을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전멸될 것입니다. 불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당신의 지혜로는 절대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 손 떼시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당신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 바로가 말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왕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그 나라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완전히. 왜?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인장반지를 딱 빼가지고 요셉에게 탁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이제 모든 결정권은 다 이 요셉에게 넘겨주노라. 나는 높음이 보좌뿐이다. 나는 이 실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보다 높은 자리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결정은 다 너에게 넘어갔다. 모든 걸 다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흉년에서 건져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느냐면 정확하게 내가 손을 놓을 때, 내가 내가 붙잡는 이 모든 걸 내가 포기하고 내가 놓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놓죠? 언제 포기하게 되죠? 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겠다. 나로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나로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되면 놓게 되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우리 작정 계속해야 되는데 이 물질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행복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이 성도를 이끌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면 이 교회가 행복해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지 절대 인간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 그 찬양대가 있거든요. 성가대 하는데 뭐 목요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토요일 또 모여서 연습하는데 뭐 오는 사람 있고 또 뭐 티격태격하고 또 지휘자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가대가 행복한가? 요즘 다 그렇게 봐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가? 이 성가대 진짜 행복한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산시켜버렸어요. 제가 작년 12월 초에 해산. 저기 성가대 그만해. 이제 저 찬송집이 그만해. 성가대 다 해산. 한 30명 되는데 다 이번 주부터 어떡하죠? 부르지 마. 뭐하러 불러. 너희들 행복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불러. 해산. 그만해. 노래 그만해. 겨울 수양회 때 저기 3차 수양회 때 우리 불러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와중에 또 그런 걱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르지 마. 그 걱정하지. 그 너들 걱정할 필요 없어. 해산.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안 했어요. 한 3주간. 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3주 지나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사람만 다시 성가대 지원하라 그랬어요. 제가 직접 받았어요. 테스트도 제가 직접 했어요. 하나하나 면접 해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 진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이냐? 진짜 하나님 너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랬어요. 또 잘하는 사람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5명이 되든지 6명이 되든지 마음으로 하자. 왜냐하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로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담스러우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억지로 드는 그 면보가 오히려 교회를 가로막으니까 그런 물질은 드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물질은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지만,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전체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걸 하늘에 감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를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풍요롭게 덮어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 다 거짓이에요. 이거 다 거짓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변하는 것이고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변하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은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늘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아, 근데 제 마음 속에, 우리 이제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벼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볍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자여 이렇게 말했느냐면 원래 모친이잖아요. 근데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위에 계신 분이실 때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서 일하려면 제일 위에 서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친이라도 예수님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모친이라도.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가 요셉을 올렸단 말입니다. 요셉을 딱 올리고 모든 것은 요셉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이 한마디 속에 당신도 내려와야 된다. 당신도 어머니지만 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 난 일하고 싶다. 나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다. 단지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다 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빨리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분 마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여자여! 그때 여자여라는 이 부르는 말 속에 예수의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야, 내가 어머니지만 내가 저분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저분이 내가 저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저분의 말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이 순간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바라보던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5절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집에 정확하게 주인이 바뀌면서 7절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결례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결자는 정결의 그 결자예요. 성결, 정결의 결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결자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손을 씻는 예식을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따라서 이제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었단 말입니다. 손을. 그 손을 씻는 돌 항아리가 여섯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손을 씻고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고 포도주가 모자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이 손을 씻다 보니까 이 물이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넘치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는 그 항아리, 손을 씻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자, 아구까지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할 만합니다. 왜? 거기는 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마저 갔다가 물을 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지금 저 물을 물론 그 위에 맑은 물을 갖다 부었지만은 그래도 이건 분명히 물인데 손 씻는 물을 담은 항아리란 말입니다. 아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바로 뺨한 대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이건 또 이제 원래 거기는 손 씻는 그 항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다 주전자를 담그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8절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따라해 보십시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한번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원래 이것도 그 요한복음 2장으로 2장의 법칙에 대입을 시킨다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놓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옮겨놓아서 뭐 할 겁니까? 힘 만들고. 대체 무슨 짓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 들어가죠. 자,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왜 여러분,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면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우리가 말씀 밖에서 형성된 내 관념, 내 판단 이것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정확하게 하인들이 예수님 밑으로 내려오고 모든 것은 말씀 아래로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제 말씀이 그대로 하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감정 제자들의 감정이 그 하인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불안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좀 약간 감정은 뭐 기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덤덤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 자, 그들이 딱 물을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란 말입니다. 물을 딱 구워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여기 말씀에 여기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진짜 자기 마음을 버려본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본 사람은 이 기쁨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여기 있지만 때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뭐 10년씩 어떤 사람 20년씩 있었지만 진짜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자기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 그걸 버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많은 생각들을 버려본 사람은 그때 평안의 맛을 알 수 있고 기쁨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능력의 맛을 그때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수양에 불러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푼 이 기적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자,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시작.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시냐? 자, 정확하게 모친도 또 모든 인간의 생각도 다 예수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더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 속에 있고 또 이 수양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주간 이 수양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금년 한 해 여러분 마음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나 평강이 금년 한 해 내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행해도요 예수님이 한 번 일하시면 능히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 지금 좀 평안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꼬꾸라지면요 대번에 꼬꾸라져요.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